얼마 전에 갓 결혼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이 결혼한 남자가 자기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과는 이렇게 달라지게 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결혼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다 좋았어. 근데 지금은 이런 말껏 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은 뭐? 지금은 한 명 줄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수나미 여인의 그 사랑의 노래들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또한 이 아가서에 나오는 특별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다 배우셨지만 이 꼭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눠요. 노래로. 그래서 뭐 선창을 신랑이 하면 신부가 해주고 또 신부가 하면 신랑이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사람들이 뒤에서 코러스를 맞춰주는 그런 형식의 그런 시가 형태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5장 2절은 신부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은 신부가 답사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은 신랑이 했겠지요. 1절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대로 한 절씩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노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그냥 남녀의 어떤 얘기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그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그 이 모습은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신부의 고백 속에는 좀 더 읽은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교회와 그 교회의 신부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봤을 때는 이 2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침체와 공허함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여러분이 읽질 않았지만 4장 마지막 부분에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의 기도의 응답으로 신랑이 동산에 들어가서 신부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오늘 5장 우리가 읽자는 1절에 그렇게 그 요청하면서 답가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신부의 답사의 내용을 보시면 신부가 잠을 자며 고백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신부의 초청으로 신랑이 동산까지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신부의 모습을 보면 신부가 좀 태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신랑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없이 홀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고요.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침체의 모습을 비유한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신부가 밖에서 신랑이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 그러는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즉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옷을 벗었고 발을 씻은 후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말라는 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의 강권에 의해서 힘겹게 문을 열게 됩니다.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랬더니 벌써 신랑이 지쳐서 떠나가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정신없이 성중에 나가서 그 밤중에 막 찾습니다. 근데 신랑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없이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는 것이 5장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두 남녀는 단순히 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개개인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이 영원한 영생은 누구든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영생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주님과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력은 여러분 활발할 때도 있고 잠들 때와 같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부처럼 잠을 자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뭐냐면 잠입니다.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감각이 무뎌져서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또는 그 영혼의 생명력이 그 감소되어서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상태를 그 잠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봐도 그 게으른 사람이 얘기하면서 계속 잠자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파수꾼의 얘기를 하면서도 에스겔에 나오는 파수꾼의 얘기를 하면서도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잠을 자지 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부처럼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그렇게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 우리에게 주는 이 2절의 수준은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을 맞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신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말을 하고 다 느끼는데 마음이 항상 공허한 상태라는 거예요. 꼭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세 가지 감각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감각은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어나는 감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들이 항상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적 상황이나 우리 영혼의 상황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혼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민해지기도 하고 둔감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침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어떤 그 죄에 대한 아니면 영광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공허함이 늘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각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여러분,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여 물리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죄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간구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감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들이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신부와 신랑입니다. 이 신부와 신랑의 연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에도 두 가지 그 연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텀을 자꾸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원리적인 연합입니다. 이 원리적인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일부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은 영원히 계속될 연합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적인 연합을 기초로 해서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을 실제적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 연합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한번 결정된 거고 그것은 우리가 아무 것을 안 해도 우리는 영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 연합은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것은 실제적 연합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공허함과 허무함,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가 좀 채워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연합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실제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의 그 태도입니다. 자, 신부와 신랑의 태도가 아주 묘하게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부는 잠이 들어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신랑은 밖에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는 네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좀 듣기에는 조금 오글거리는 표현인데요. 이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신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애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비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이어서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문을 열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랜 시간 밖에서 신부를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밤이슬을 맞으면서 신랑이 이 신부를 그렇게 애타게 그리움을 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신부는 일어나기를 귀찮아합니다. 옷도 벗었고 발도 씻어서 움직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의 태도였어요. 신부는 안에서 자고 있고 신랑은 밖에서 깨어서 신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는데도 안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안주하고 영적으로 안주하고요, 평안함만 추구하는 현대교회의 모습과 그 교인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 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누구였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밖에다 세워놓고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있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 있는데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고난 없는 십자가를 원합니다. 섬김 없는 영광을 바랍니다. 헌신 없는 편안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고 원하는 어떤 신, 우리도 모르는 신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게으름에 대한 쓴 칼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김남준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 사람은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주하게 살고 있으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대며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그의 게으름이 고쳐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를 각성시켜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인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가 제가 나온 신학교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존 머레이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의 교리의 중심이 되는 교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보증하는 유일한 증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실제적 연합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아니면 삐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앙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 그래도 안에서 피곤해요, 귀찮아요, 나 씻었어요 얘기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밖에 계시는데 우리끼리 앉아서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그냥 안주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과의 실제적 연합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서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이 신부의 태만한 모습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닫힌 문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부가 안에서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이슬을 맞으며 문을 두드리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시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요 자신의 사랑인 신부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갈길로 가는 양떼와 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면 그 복음,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합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 변함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러한 교제를 매일매일 나눌 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서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번역을 보니까 영 감이 안 오는데 영어로는 The Prodigal God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안을 Prodigal Son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탕부라고 쓰고 있어요. 프라리크 가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 재산을 탕전하고요.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도 다 읊기 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라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어느 상태에 와 계십니까? 신랑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자고 있는 신부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만 빨리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면 신부는 그 사랑하는 신랑과 같이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니까 신랑이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약해서 여러분 나약함도 안주함도 여러분 털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요. 주님을 맞아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연합함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셔서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근 채로 피곤해요. 저 약해요. 저 힘들어요. 그냥 귀찮아서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은 밖에 세워두고 우리끼리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더 깊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요, 정말 일어나 깨어 주님을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에 주여 외치고요. 같이